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 모든 여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귀국할 수 있게 돼서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영과 육 모든 면에서 매우 힘든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는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결국 끝에 가서는 과연 내가 목사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가서 선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가 들 정도로 여러 가지 힘든 그와 같은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 주는 저희가 주일이 마침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단하게 우리가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엄청난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인가, 이것 자체를 구경하는 것, 그게 예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주는 그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 주는 미국 교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미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름이 이제 바이블 처치예요. 미국에는 우리와 같은 독립 침례교회도 많이 있고 또 뒤에 이름이 바이블 처치라고 붙어 있는 성경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살펴보면 성경적으로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경대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교회를 가서 보면 너무너무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더욱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커다란 예배당에 그저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2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그러고선 이렇게 목사님도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모든 것들이 저를 엄습하면서, 과연 내가 설교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게 돌아온 이후에도, 제가 지금 목사로 있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좀 상황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교인들의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도 그와 비례해서 정말 늘어나는가,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가서 보니까, 16장, 17장, 18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다 같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그렇죠?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제 아내가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와서 제 아내가 읽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을진대.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고 할진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죽을 때까지 권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목사가 평생토록 그와 같은 목회 방침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제가 읽고 다시 한번 큰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드님, 우리 거룩하신 영, 그걸 우리가 성령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현시대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시당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저기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다다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처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 그 상태, 그거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말로 그럼 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가 된 그와 같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 세상과 구별된 자, 마귀를 섬기는 자들과 구별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가서 보시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효도하는 그러한 아들, 딸은 될 수가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불타는 털떨기나무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했던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가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보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도 설익을 수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 자체가 설익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거룩히 분리가 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이후에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게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내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중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책무를 띈 목사로서 제 자신과 여러분만 거룩하면 안 돼요. 저도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제 가정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사위들이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이 있습니다.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내 가정에 속한 내 모든 아이들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랑침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줄 그와 같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책무를 느끼고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풍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재능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에 있던 그런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던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세상과 타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 발생하고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소송을 하고 주님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주의 만찬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서 무시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심지어 교리면에서 부패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무시하고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울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일까지 생기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없는 그런 교회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아 교회 안에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시가 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 외에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영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런 걸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붕괴가 되고 질서가 깨지게 될 때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된다. 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교리가 분리의 교리예요.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서 분리가 되고 마귀에게서 분리가 되고 지옥에게서 분리가 되고 이게 분리되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특별히 이 분리, 구분하는 일,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분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사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과 농장에 사과가 나오면 썩은 것도 그 안에 끼어 있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썩은 건 분리해서 저쪽으로 치워놔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그게 분리예요.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 거룩하다고 하는 건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따로 떼어놓고 깨끗한 것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 성경이 얘기하는 분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리하는 일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분리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그와 같은 사람들과 그 짐승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세상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짐승들로부터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많은 이교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떼어서 가나안 땅으로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유대민족이라곤 아브라함의 씨 하나를 하나님이 분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따로 떼어놓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이렇게 넓은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아무나 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지파의 땅을 분리해서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그런 이와 같은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살 수 있는 땅을 다 구분해 주셨어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리하시는데 명수예요.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 이런 거 가서 읽어보시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분리하라는 거예요. 성도도 세상에서 분리돼야 된다.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내시고 그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들을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분리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분리는 오류와 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사과가 다 이렇게 있을 때 사과를 이렇게 수확하면 썩은 게 있고 썩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오렌지를 수확해도 썩은 게 있고 썩지 않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근데 그 일은 한 번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일생에 한 번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분리는 매일같이 매 시간 매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볼 때도 저게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이 일을 행할 때도 이게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말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낼 때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말인가, 거룩하지 않은 말인가. 친구를 사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귐인가, 아닌가.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책인가, 아닌가. 이거를 계속해서 구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과 신약시대의 목사, 그 다음에 교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뭐냐?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구분하도록 성도들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한 것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늘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진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고 신약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고 어느 면에서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됐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 시대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대예요. 모든 것을 통합해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까지도 다 통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통합하는 분위기예요. 통합이 뭐냐? 여러분 음식점 가면 퓨전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퓨전. 그렇죠? 다 그냥 섞어서 뭉쳐 놓은 거예요. 그게 퓨전이 통합입니다.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WCC 이런 데서 모든 종교가 다 같으니 종교 일치를 하자. 이게 뭐야?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고 이 세상의 잡신들을 따르는 거 하나님이 다르다고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같다고 하는 게 그게 통합이에요. 마귀가 평화를 빌미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 뭐냐? 통합교단이에요, 이름이. 통합,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리하라고 한걸 통합하니까 통합에서 뭐래요? 종교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통합교단이에요, 통합. 모든 걸다 합쳐놓자. 그게 통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걸다 같이 합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메지 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너희. 저와 여러분이 너희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류의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됩니다. 너희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얘기하니까 너희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공평하지 않은 그런 멍에를 메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나귀는 나귀끼리, 소는 소끼리 해서 두 마리, 소가 이게 두 마리가 있으면 이 둘이 쟁기를 갈수 있도록 이둘 사이를 엮어주는 멍에라고 하는 걸 갖다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웠어요, 목에다가. 멍에가 이게 공평하다, 이게 공평하게 이렇게 돼야 그래 두 마리가 쭉 끌고 나가면 쟁기질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멍에가 이렇게 기울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쟁기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쟁기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할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본성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본성이 달라요. 식성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짬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은 그와 같은 멍에를 메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하나님의 의와 마귀의 불의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거기에 어둠만 존재하는 거지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왈 이 마귀가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과 그 다음에 천주교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치를 볼 수 있겠느냐? 참과 거짓이 어떻게 일치를 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것은 또 잘못 오해해서 아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몫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될 그와 같은 몫은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몫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누릴 그와 같은 몫이 있는데 그 몫은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없는 그런 몫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같은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모든 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본성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식성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그와 같은 음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하여튼 세상 사람들 마귀가 좋아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가운데 아직도 음란물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걸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리하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불러내셨냐? 나의 거룩함을 믿지 않는 모든 이교도 세상에 보이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범으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을 뭐로 불러주시냐?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된 것과 같은 존재가 신약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악한 것과 같은 그 종교체제, 바빌론 종교체제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18장 4절에서 5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종교에 속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5절,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때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악한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종교체제에서 지금까지 행하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던 그런 모든 일들에서 나와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 다 낳고 키우지 않습니까? 누굴 닮았어요,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 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면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의 요약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권면한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극진히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극진히 사랑한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사랑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 즉, 이 약속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약속.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상속자 아들, 딸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루어, 100% 이루어, 물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의 더러움 그 명단을 보시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등에 가서 보시면 육의 더러움이 무엇인가 거기에 그 모든 더러움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보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색욕과 음행하는 것, 정욕, 마음속에 여러 가지 특별히 이성을 향해서 갖는 그와 같은 그 악한 생각, 정욕과 과음, 술 많이 취하는 것, 환락, 연회,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제가 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잘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 남자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지는 저도 남자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와 같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한 그런 부끄러운 죄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런 육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작용하시면 그게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과거에 그와 같은 악한 일들 행하던 거, 그게 과거로 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도가 된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도에게 합당한 거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더러움은 사실 교묘해서 육의 더러움보다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영의 더러움이 사람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영의 더러움에 극치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 거룩하게 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분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더러운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한데 속으로는 엄청 더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규율을 잘 지킵니다. 옷도 여기 올때 우리 남자들 같으면 양복도 입고 오고 쉽게 얘기하면 자매님들 같으면 다 치마도 입고 오고 모든 게다 이게 멋있어 보이는데 속이 엄청 더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더러운 거예요. 극장 안 가요. 아, 이런 거다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영이 더럽다. 어떤 게 영이 더러운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거를 영적으로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육적으로 깨끗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의에 관한 한 나는 아무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근데 하나님 볼때 영적으로 매우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 교만했단 말이에요. 나는 모든 걸다할수 있다. 나는 모든 걸다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남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게 영적인 더러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의 더러움만이 아니고 영의 더러움만이 아니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또제 자신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약속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는 영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영이 깨끗한 사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하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해야지. 말씀이 전파가 되면 저건 저 형제에게 맞는 말씀이고, 저건 저 자매에게 맞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받게 되면 그게 뭐예요? 영이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탈피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짓게 된 그와 같은 악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준입니까? 미심쩍으면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미심쩍어요. 그럼 그거 피하면은 그러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데 미심쩍다. 어째 좀 미심쩍어요. 피하시면 돼요. 피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라고 말씀했는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안 주시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구분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고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 완전히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거룩함을 100% 내가 완전히 이루어야 되겠다. 여기에 목표를 둬야 그래서 한 80% 90%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본 속성,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게 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근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려면 무엇이 동반이 돼야 되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잠시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실제적인 더러움이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해야 될 더러움은 뭐냐? 부모와 여기 교회에서는 선생님과 학교에서 교사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이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걸 하지 않는 게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부모와 그 다음에 선생님과 나보다 위에 있는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더러운 거예요. 이걸 피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언행에서 깨끗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것이 돼야 된다. 둘째, 교회 생활할 때 질서 있게 행하셔야 돼요. 교회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하셔야 됩니다. 셋째, 교리에서 부패함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성화에 관한 그런 교리, 이러한 그 기본적인 교리에서 부패함이 없어야 돼요. 이것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은 폴 트림 목사님의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164쪽에서 167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에게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의 모든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 자기 자녀를 키우는 방식,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방식, 돈을 벌고 돈을 다루는 그런 방식,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 교회라고 이런 공동체에서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든 방식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과 대화를 할 때,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걸어 다닐 때, 차를 몰고 다닐 때, 심지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다가 절망에서 빠져나올 때에도, 슬픔 속에 있다가 커다란 기쁨을 느낄 때에도,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지었을 때 그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때 그때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존재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과 같으냐. 기관차가 지금 달려가는데 기관차가 어디 위를 달려야만 안전하냐. 철로 위를 달려야 되는데 맨 땅 위를 지금 기관차가 달리는 이와 같은 생경이 생기면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마치 기관차가 철로가 아닌 맨 땅을 지금 달려가는 것과 같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목회를 생각하거나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회사에게 근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성도들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 성도가 성화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안 생겨요.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양육하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이 돼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회는 왜 존재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시편 29편 2절에 가서 보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있습니다. 자매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암송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찬양대 연습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금요 모임도 마찬가지고 목요일 자매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면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건물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 왜 돈이 필요하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건물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자산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 교회 음악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2015년 이후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